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초대교회에서나 현대 우리 사는 지금이나 이 성령 세례라는 문제는 대단히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세기에 교회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오순절 성령 운동의 약진입니다. 오순절 운동은 그 표현에서 나오다시피 어떤 주의가 아니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복음 교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파에 두루 널리 일어난 현상입니다. 당연히 장로교 안에도 오순절 운동과 체험이 있었고 증언이 있었고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캐톨릭에서마저도 오순절 운동은 교회사에서 20세기에 가장 두드러진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운동 또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된 이 혼용되고 오해되는 이 사건은 그 진정한 의미보다 그 경험 또 그 증거에 너무 치중하여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크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그 반발하는 성경이 원하지 않는 그 부작용들을 낳았고 아직도 그 부작용에서 이렇게 시원한 답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여기 등장하는 두 가지 세례가 있는데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요한의 사역이 그랬듯이 예수를 준비하는 세례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며 주인공이다를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만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주인공으로 요한에 의해서 증거되었고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성취된 어떤 것입니다. 둘이 대립각을 세우고 구별하여 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요한의 세례가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성취하셨다는 것이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일의 혼돈은 아마 오늘 본문에 보듯이 아볼로에 의해서 시작됐을 것입니다. 18장 24절에 보듯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요한의 세례를 예수의 세례와 혼동하는 이들은 대부분 유대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적 배경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립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는 율법과 책임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관건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명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르침같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못을 회개하는 것,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잘못된 데서 가야 했던 당연한 길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일은 유대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도 교회 안에 늘 있어오는 반복적인 어떤 오해입니다. 모든 인류가 양심과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는 이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쪽 일변도로 가는 사람은 드물지만 이게 예수를 믿어서 은혜의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 죄를 씻는 것 사이에 그 둘의 그 어떤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덕성과 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스스로 가만 생각하시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만족을 얻습니다. 거기가 만족이면 안 됩니다. 양심과 도덕에 비추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 전부여서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모르는 것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성취한 그 결과로서 주어진 성령 세례의 가치는 전혀 모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그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기묘하게 섞여 있어서 은혜를 말하고 믿으며 그러나 확인은 도덕적으로 하는 이해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헌금을 콱 한다든가 금식을 한다든가 하는 걸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전부인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안심하는 경우를 상당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과 다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성령의 오심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그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실 뿐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가시지 않으면 보내실 수 없습니다. 그 무슨 사실이 중요하냐? 즉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증명이다 이겁니다. 부재 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있지 않은 증거인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냐? 이 땅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셨었다를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안 계시게 됐냐? 세상이 그를 죽였다 이거죠. 그럼 죽여서 끝났느냐? 죽여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 이 증명이죠. 성령의 오심은. 성령이 오셨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런 것은 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었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된 자리에 앉아 아버지께 구하여 그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까지 연결되는, 그래 최종적으로 예수가 한 일이 뭐냐를 인치고 확정하는 증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 말이 갖는 의미,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와 존재와 운명을 그 아들을 보내사 구원하신 일을 실패치 않도록 오셔서 붙잡고 계신 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표현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첫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베드로 설교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사실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 모든 승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그의 부활이 죽음에서의 승리이며 모든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인 것이다. 그 증거가 성령의 오심으로 확증되어 있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강림은 무슨 다른 기적이나 다른 체험이나 다만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며 그가 무엇을 하셨으며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신적 확증이요, 성실하신 개입의 임재니라. 성령 강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서 4장에 오시면 이것이 둘을 어떻게 묶는가 보십시오. 그의 죽음과 그의 승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묶여 있는지 성경은 여러 번 이 문제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어디로 연결되죠?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을 알지어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다만 죄를 씻어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약속된 존재, 즉 우리가 이제 돌이켜 뒤돌아보면 그 아들을 주실 수 있는 존재,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여 우리의 존재와 삶이 다만 우리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에 동참하시는 존재, 이것이 성령 세례가 갖는 뜻인 겁니다. 다만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감동을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자기 자녀로 삼는다는 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구원, 어떤 약속을 한 것인가에 대한 성령 세례보다 더 강력한 증거와 설명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실 일찍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긴밀한 연합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품어서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하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사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관계를 우리에게까지 확장하고 계시며 그 일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듯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뭐 존재론적으로는 대등할 수 없는데 관계에 있어서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며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3절 아닌가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나타나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로, 감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예수로 인하여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걸 세상의 역사에 알리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경험과 역사가 지나면 성령의 임재는 나타남보다 내주하시는 역사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되고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성령님께서 나타내실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방언이 있을 수 있고 예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치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이런 보다 근본적인, 보다 본질적인 것의 어떤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신앙생활, 신앙이해, 신앙에 대한 정체성, 존재론적 이해 이런 것들 사실은 깊이 음미해 봐야 할 것입니다. 303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중적인 표현이죠.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누구라? 예수라 그럽니다. 그 존재 자체가 없어졌고 예수로 대체됐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네. 나라는 존재의 모든 속성, 원소, 소원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에 허락된 은혜와 축복들로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라. 동시에 나는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나니라.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적 특성과 존재가 흐려지는 것도 나누는 것도 아니요. 나라는 존재 뚜렷하지만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그 내용에 항복한 자로 만족한 자로서의 나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 소원이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자랑해야 될 것, 두려워해야 될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거죠. 우리의 운명과 가치에 대하여 더 이상 겁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우리가 겁나지 않는다, 겁낼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 운명에 내가 결정권과 선택권과 의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내 운명은 나 하나의 손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이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못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죄의 본성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떠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복시키셨는가. 잘잘못에 의한 구별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기다림과 용서와 긍휼로 항복시킨 예수로 인한 구원, 그리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여 너희 인생을 예수가 걸으신 길로 순종해라, 그 말이죠. 여기 있는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17절에 보는 대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언제까지 또 어떤 식으로 그의 일을 다 이루실지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안에서 본 증거입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전의 부활을 우리 경험에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은 예수 안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어디까지 걸어가야 될까요? 죽기 직전에 부름을 받을까요? 죽는 꼴까지 보고 죽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살아 생전에 영광을 보고 죽는 인생이 될까요? 그건 각각 다릅니다. 그럼 어느 길을 가든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징징거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죠. 받을 영광과 약속과 위엄과 명예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원을 말하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순서가 돼야 된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합니다. 부활은 죽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 됩니다. 거의 죽음의 길을 가리라. 그것이 신자의 인생이죠. 부름받아 천국 가면 쉽죠. 고통을 기준으로 하면 죽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죠. 살아 고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길을 걷는 것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죽으심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다음이 무시무시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야. 나 다 알았다 아니래요. 이렇게 알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 이제 다 알았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올해 나 66이에요. 살아야 돼요. 66을 살고 67을 살고 68을 살고 69을 살고 그 다음에 부르면 죽는 거예요. 사세요. 하루를 살고 1년을 사세요. 우리에게 준 길을 가세요. 그게 영광의 길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것 아니고 기독교를 설명할 길은 없어요. 무흠하고 성령 받아서 펄쩍펄쩍 뛰는 거 말고 살아내세요.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문의 도전을 남기세요. 저 사람들은 다르다. 지금 왜 저 희생과 저 성의를 가지고 사는 걸까? 라고 묻게 하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위대한 약속과 영광된 믿음 속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